B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뺀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략 목적지 수출 입고시상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한다고 밝히고 기존 백색 국가는 가의 1, 이번에 백색 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의 2로 이번에 별도 분류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수준으로 별도 심사를 받는 등 수출 통제 전반을 통제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 기준 나 지역에는 북한과 중국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20일 동안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제도 개편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한국 정부 발표 직후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의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한 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즉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공항 중에 하나인 홍콩 국제공항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측은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모든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을 중단했다고 발표하고 시위대가 공항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홍콩 국제공항에 내리는 도착편도 전면 취소됐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홍콩을 방문하거나 홍콩에서 출국할 예정인 모든 여행객들에게 예약 교통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언제부터 정상화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홍콩 국제공항에는 검은 옷으로 복장을 통일한 시위대 5천여 명이 중앙터미널을 점거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항 근무자들과 주요 항공사 직원들도 파업을 결의하고 시위에 동참하자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측은 시위 가담자들에게 직무 배제와 해고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홍콩 주요 지역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와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10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렉기마가 중국 대륙 동쪽을 강타해 오늘 현재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렉기마는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도 베이징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중앙기상대 발표에 따르면 렉기마가 어제 산둥성으로 상륙한 뒤 165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17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가옥 600여 채가 침수 파손되는 등 180억 위안, 미화 약 2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산둥성을 포함해 저장, 상하이, 장수, 안휘, 푸젠을 비롯한 6개 성시에서 발생한 누적 이재민 수는 8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162만 명은 거주지를 떠나서 긴급 대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국제선을 포함해 항공편 3,200여 편이 결항되고 주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주요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보통신기술감독국은 어제 구글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튜브를 통해 시위를 생중계하면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글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대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러시아 연방의 주권 침해로 간주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러시아의 모스크바 시내에서는 약 6만 명이 모여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러시아 선거 당국이 다음 달 8일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박 2일 영국 방문을 위해 어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지난달 새로 출범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내각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란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현재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연합연습이 11일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추가 도발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달로 조만간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흐리고 비 내리겠고 또 서쪽 지방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내리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연합연습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비난하며 추가 도발을 시사하고 나서는 한편 미국에는 연합연습 이후 협상 재개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올해 후반기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그 능력을 검증합니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상부 지휘 구조 편제입니다. 때문에 이번 훈련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전작권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의 초운용 능력을 검증해야 하므로 북한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작권 전환은 또 우리의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한국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 운용 능력 검증, 2021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연합연습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향해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린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지저댄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한국이 전쟁 연습을 하면서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앞으로 새벽잠을 자긴 글렀다고 밝혀 추가 무력 시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 해도 이는 철저히 미북 사이의 대화지 남북 대화는 아니란 점을 한국 정부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 청와대는 결국 연합연습이 끝나면 미북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통상 북한 담화문은 한국 정부의 담화문과 그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다면서 담화문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한 관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거는 북한이 핵 보유국가가 되었고 핵 보유국가의 자격에서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과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북한의 동등한 파트너는 미국이고 한국은 북한의 하위 파트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고착시키려고 하는 거가 현재 북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미북 관계와 분리해 한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란 해석입니다. 반면 겉으론 통미봉남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 한국 양국과 동시에 협상에 나가겠다는 전략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북미 간의 어떤 대화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또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들의 어떤 책임을 미국한테 전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어떤 대화의 동력은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현재 어떤 자신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남쪽의 변화들도 그러니까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지난 하노이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중재자의 역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지고 또 우리에 대한 어떤 역할에 상당히 실망감과 섭섭함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결국 미북 관계에서 한국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대남 압박을 이어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협상 재개 의사를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직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편지에서 매우 정중하게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건 긴 편지였고 내용의 상당 부분은 터무니없고 값비싼 훈련에 대한 불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편지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약간의 사과였다며 그 시험들은 훈련이 종료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 머지않은 미래 김정은을 만나길 고대한다며 핵이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들 중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 미북 실무협상 재개 입장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만 관심을 나타낼 뿐 실무협상에는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밝혀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yesterday.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그러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세 쪽에 달하는 편지를 작성했다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We talked about what he's doing.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에서 자신이 현재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 미한 연합훈련 군사훈련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함께 밝혔습니다.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미한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때문에 자신은 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한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두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달됐습니다. 실무협상 재개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받았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무려 4차례 신형 발사체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같은 신형 무기 시험으로 양국이 대화와는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친서 외교를 통해 관계를 이어왔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결렬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양국은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가운데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북한의 태양절을 맞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달 23일 북한은 관영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양국 사이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정상 간 친서가 미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겁니다. 이처럼 정상 간 친서가 계속해서 오간 뒤 결국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친서 이후에도 양국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은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친서에 썼다며 이에 대해 자신도 비용이 많이 들어 싫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종료 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중반부로 접어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친서를 보내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미북 양측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re going to accomplish something in the next year, it's time to get started. So I'm hopeful, I'm optimistic that it will happen.
북한과 미국 모두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로 향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큰 성과를 이루겠다는 생각보단 단계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도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열린다 해도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완전한 이행 등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려고 할 때마다 북한은 소통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실무협상이 경제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 등 북한의 정치적 관심사에 더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실무협상이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f it takes place, it's a very good indicator that we could possibly and hopefully see progress.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북 양측의 실무협상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에서 실무협상이 열리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진전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존 페퍼 미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현 단계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도 북한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Those assurances really don't mean anything. If there's an election and you have an entirely different administration come in.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미 의회의 양분화나 북한 내 전통적으로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미북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진 않겠지만 양측이 양보를 한다면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에 CFK의 인도주의 지원 면제 승인 사실을 담은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물품 목록에는 CFK의 9개 프로젝트와 함께 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수량 정보, 구매처 등이 자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프로젝트에는 수질 정화 장치가 달린 물통과 위생과 의료용품, 담요 세트, 온실과 트랙터, 태양열, 중력 이용 양수 시스템 설치 등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질 정화 장치와 물통 각각 만 개씩을 비롯해 위생용품 7천여 개, 의료용품 2천 개, 담요 75개, 트랙터 10개 등이 필요 물품으로 명시됐습니다. CFK는 현재 자신들이 돕고 있는 36개 의료시설 이름을 제시하고 이 중 평양과 황해북도, 개성 등에 위치한 18개 시설은 CFK가 설치한 상수도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를 선전하는 북중 접경 지역 중국 상인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 해제 등 여러 장밋빛 희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진단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 단둥에서 대북 투자 유치를 선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대북 투자를 중개하는 부동산 업체는 평화와 번영, 거부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추세,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는 간판을 내걸고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중 무역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북한의 항만과 부두, 철로, 도로, 교량의 건설을 도울 수 있다는 전시장의 대형 광고 문구도 소개했습니다. 한 대북 투자가는 이 신문에 북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건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북한이 후진적이란 편견을 버리면 많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 투자 유치 업체는 이런 이유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제재가 풀렸을 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투자를 지체하지 말 것을 잠재적인 사업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현 시점을 대북 투자 적기로 내세우는 근거는 서너 가지입니다. 지난 6월에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고 최근 북한의 잦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국과 중국 모두 이를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권고한 점과 미북 협상에 대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낙관적 발언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 발전에 대해 진지하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북한 정부의 중국식 개혁 개방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중국의 최근 분위기가 대북 투자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문은 이 때문에 단둥의 투자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 국제관계대학원의 자칭구 학장은 북한 정권이 핵과 ICBM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런 기류와 더불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해산물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의 불법 거래와 중국인들의 대북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 유치 업체들의 선전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신문은 제재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가 필요로 하는 성장을 이룰 수 없고 무역과 투자의 흐름은 계속 억제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 기준과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따르겠다는 뚜렷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북 투자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투자 유치에 일관성이 없고 통행과 통신, 통관 등 3통은 여전히 열악하며 투자회사의 북한 내 자율권과 통계의 투명성도 빈약해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상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 논리보다 체제 논리를 항상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이 모든 경제 성장과 투자에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 최대 신용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틀리디우스도 이런 이유로 최근 갱신한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사업과 투자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4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교역 상대국과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적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전년도보다 48.8%포인트 줄어든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2년 연속 줄었고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늘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교역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목됐는데 유엔의 제재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비롯해 직물과 의류 완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총 교역 규모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물품을 사들인 상위 1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수출 총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무역센터가 지난 3월 공개한 북한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상위 10개국 수출 총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7년에 18억 5천만 달러와 2016년 27억 5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10대 교역국으로 이름을 올린 나라들도 북한과의 무역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북한의 수출국 상위 10개 나라는 중국과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들어 2위와 3위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역량을 줄이면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3위였던 필리핀은 2017년부터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순위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북한의 수입 총액도 급감해 지난해 수입액은 23억 1,011만 달러로 2017년에 34억 4천만 달러보다 약 32% 줄었고 10대 수입 대상 국가 순위에서도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총액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북중 무역 총액은 24억 3,079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9% 줄었고 그 가운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3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8%, 수입 또한 전년 대비 33%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외 주요 무역 대상국인 러시아와의 교역도 전체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북러 양국의 총 교역 규모는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교역 상대국과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북한 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 500만 달러, 수입은 11억 4,500만 달러로 각각 14%와 15.5% 늘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북중 무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3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중 교류 확대는 북한의 방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ose are all ways that China is signaling, you know, that it's not trying to put enormous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at this stage.
한국 무역협회도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비제재 품목과 필수재를 중심으로 대북 무역이 증가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비제재 품목의 수출을 늘려도 제재 품목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로 외화 수급이 어려워진 북한은 중국과 무역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deficit with China is at an all-time peak in the first half. Deficit means North Korea, money-wise, is more and more dependent on somehow getting China to lend the money.
무역 적자 증대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약 92%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입에 비해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해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0억 4천만 달러로 중국 일변도의 무역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무역 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수지 적자와 외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재 해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가발과 인조 눈썹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과 의류 등 유엔의 제재 품목을 대체하기는 힘들겠지만 섬세함과 기술력 때문에 북한이 개방하면 잠재력이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석탄과 의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막히면서 북한의 가발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북한의 가발과 관련 부품 수출은 1,46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 집계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1억 500만 달러의 10%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가발과 인조 눈썹 수출은 2015년 9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417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의 가발 산업은 중국 대방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수입하거나 제공받아 임가공을 통해 수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의 북중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927만 달러, 2018년 2,109만 달러어치의 머리카락을 수입해 12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시계와 가발이 주도하는 형국이라며 매우 역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흥미롭게도 1960년대 가발이 수출을 주도하던 한국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In the early 1960s, South Korea couldn't export anything. And their first item that they started to export was wigs. Human hair, using the nice black hair.
가발은 당시 사실상 수출 불모지였던 한국의 효도 품목이었고 합판, 스웨터 등과 함께 1960년대 한국의 수출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가발 업계에 따르면 가발 수출은 1960년대 초반 13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70년엔 대미 수출 증가로 9,300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당시 가발 시장이 커지자 서민층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생계를 유지했고 임모 수집상들의 활동과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데일리 NK 등 한국의 일부 대북 매체들은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린 소학교 학생들마저 밤 늦게까지 인조 눈썹을 만들어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발 수출이 광물이나 의류 같은 제재 품목을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국제 가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는 만큼 기술 여하에 따라 전망은 밝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중국 단둥에서 여러 가발 공장과 기술 학교를 운영하는 한국계 호주인 천영수 사장은 과거 한국 매체에 값싼 노동력에 기술력까지 더한 북한 가발이 중국산이 장악한 미국의 가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5월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산 가발 등 머리 관련 제품은 섬세함과 끈기 있는 작업으로 인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장조사기관인 IBIS 월드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가발과 부분 가발의 유통시장 규모가 4억 1,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부가 비핵화를 결단하고 개방에 나서면 미국의 방대한 가발 시장도 과거 한국처럼 북한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 이후 아시안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개발 예상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동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역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가 주장했습니다. CSBA는 8일 발간한 미국의 전구 사거리 미사일 제도입 보고서에서 미국이 INF 조약을 준수하는 동안 중국은 수천 개의 전구 미사일을 배치했고 러시아는 최소 100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사거리 4,000km에 달하는 중국의 DF-26 중거리 탄도탄의 경우 핵탄두 무장이 가능한 이중 능력이 있고 한반도 전역과 일본 남부, 필리핀, 마닐라, 뉴기니 제도까지 모두 사정권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미군은 동맹 영토 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특정 장소에 집중된 기지들로부터 미약한 통신과 보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근해를 경계로 한 제1도련선이나 그 밖의 제2도련선에 위치한 전진기지가 공격을 받아 기능을 상실할 경우 미국은 최전선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 또는 호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티모시 월튼 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루된 가상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즉각 반격이 가능한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이런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 general, we found that intermediate range missiles could provide a responsive strike capability that could quickly engage sometime critical targets.
특히 북한이 미 본토 또는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에 핵탄두 장착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미 한반도에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외에 일본에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동형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튼 연구원은 VOA에 초음속 미사일을 괌에 배치해도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분 내 발사 가능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등 북한에 가깝게 배치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Definitely if they're further away in Guam, even if the missile is very fast, like a hypersonic missile, it usually will take too long. It will take 20 minutes maybe to arrive when the North Korean missile could launch its own missile in 5 or 10 minutes.
또 F-35 등을 통한 공중 작전 전개보다 육상에 고정된 중거리 미사일이 운용 가격면에서 싸다고 덧붙였습니다. CSB의 보고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동맹의 협조가 필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동맹국이 거부할 수 있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보복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But I think there are reasons why they may choose to do so. Currently, the U.S. fields other strike systems on some of our allies' territories, and this would be a new type of strike system.
그러나 국방부 정책기획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만켄, CSB의 대표는 VOA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동맹국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소련의 위협으로 유럽 내 동맹국들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했던 것처럼 중국이 동맹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인다면 오히려 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It was Soviet threats that ultimately led our U.S. allies to seek the deployment of U.S. intermediate range forces on their territory.
한편 CSB는 보고서에서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인 신형 중거리 탄도탄 조달에 개당 2,100만 달러, 독립 운용 체계 개발의 경우 1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사거리가 1,000에서 2,990km에 달하는 지상용 준중거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경우 개당 140만 달러, 독립 운용 체계의 경우 1억 달러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핵탄두 장착 이중 능력 개발은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켄 전 차관보는 향후 배치될 중거리 미사일 운용 비용이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에 적용될 가능성을 묻는 VOA 질문에 아직 가정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Procurement costs, okay, there definitely would be an operations and maintenance cost associated with it, personnel cost associated with it. Would that be tremendously large? No.
조달 비용은 운용과 유지, 인력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동맹과의 방위비용 분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켄 대표는 위장 기능 등 중거리 미사일 체계의 지속성을 높이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이 동맹국과 반드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본이 지난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서 한국 정부도 12일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인종주의를 규탄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10일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파소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죠. 자,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12일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 우대국 명단,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일본이 관련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좀 볼까요?
네, 한국 통상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한국은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 대상 국가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네.
종전에는 가, 나 지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의 1, 가의 2, 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은 이 새로 신설된 가의 2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단계면 가나다가 아니고 가의 또 다른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다 지역 신설도 논의했지만 가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의 1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가 지역 국가들이 들어가고요.
예.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는 가입했지만 이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가의 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란 핵물질 관련 핵 공급 그룹, 또 화학 생물학 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또 미사일 무인 항공기 관련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리고 일반 무기와 첨단 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를 말합니다.
예. 일본이 가에 있다가 가에 2로 분류가 됐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가에 2에 포함이 되면은요, 수출 심사와 규제가 훨씬 까다로워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가에 1 지역은 심사 날짜가 5일이지만 가에 2와 나 지역은 15일입니다.
네.
이 성윤모 한국통산산업자원부 장관은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는 나라는 가해 2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일본의 조처와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가기가 이달 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 이를 전격 공포했는데요.
그렇죠.
일본 역시 수출지역 분류체계를 그동안 100세 국가와 일반 국가 둘로 나누던 것을 ABCD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네.
한국은 그룹 B에 속하며 100세 국가 명단에서 배제됐는데요. 일본의 100세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이유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 관리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이 들어가 있는 B그룹, 이 B그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 포괄 허가와 비슷한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하면은 허가 품목도 적고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이 수출하는 전략 물자의 개별 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일주일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고요.
네.
6개월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뭐 분류 명칭과 심사 기간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주 일본의 개정안에 대한 맞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한국 정부는 그러나 결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요. 이번 조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네.
일본이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구체적 사례를 묻는 질문에 이번 고시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한국의 100세 국가에서 일본이 이제 제외가 되겠죠. 앞으로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한국의 전략 물자 품목 수가 1,700여 개인데요. 이 중 민감한 품목이 약 600개,
예.
비민감 품목이 1,100여 개인데요.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이 좀 오겠네요. 자, 현재로서는 뭐 한국과 일본 긴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양국 간에 어떻게 대화의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성윤모 장관이 이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요.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반도체 등 세계 주요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단행하면서 갈등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새로운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예상치 못한 한국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반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이 고시한 개정안 시행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네,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서 행정 예고를 하고 나면은 20일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산업부가 14일 행정 예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도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수만 명의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시위자들은 10일과 11일 이틀간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면서 4주째 시위를 벌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는 평가입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위를 벌이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보죠.
네, 당초 처음 시위가 촉발된 건 다음 달 8일에 있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 때문입니다.
네네.
시민들은 러시아 선거 당국이 유력한 야권 후보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 구호가 푸틴 타도, 러시아 자유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거 당국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야권의 후보의 등록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시위자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은요,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구 유권자 3%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러시아 선거 당국은 일부 무소속 후보가 제출한 유권자 서명이 가짜로 드러났다면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최근에 그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라고 할까요? 독극물에 노출됐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죠.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시위를 주도해왔는데요.
네.
정부에 체포돼서 현재 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요. 이 나발니 씨가 갑자기 부종과 발진 등의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긴급 후송됐는데요. 이 나발니 씨 측은 제3자에 의한 독극물 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나발니 씨는 치료 후에 재수감됐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시위 상황도 보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군요.
네, 토요일인 10일에는 약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2011년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정치 집회라고 전했는데요.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 장소도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렇게 시위 규모가 크면은 충돌도 일어나게 되죠.
예, 수백 명의 시위대가요. 10일 대통령 관저인 크렘린궁으로 행진을 이어가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예.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날 하루만도 모스크바에서 245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네, 이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이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최근 전한 건데요. 가장 가까운 일요일에 대선이 실시되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네.
응답자 43%만이 푸틴 대통령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8년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BBC가 전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대형 소매점이죠. 월마트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2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현지에서 인종주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엘파소에서 인종주의에 항의하고 총기 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네.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날 시내를 행진하면서 총기 관련 정책을 개혁하라, 엘파소는 강하다, 우리는 엘파소를 떠나지 않는다 등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베토 오러크 전 연방 하원 의원도 시위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불법 이민자, 특히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들로 묘사해서 인종주의를 부추겼고 이게 결국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그 실제로 총을 쏜 용의자가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현지 수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워싱턴 포스트 신문하고 AP 통신이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용의자 패트릭 크루시어스 씨를 체포할 당시 정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용의자가 경찰에 잡힐 때 별 저항이 없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 부근에서 차에 있다가 검문에 걸리자 차 외에서 나와서 손을 들고 자신이 총을 쐈다고 외쳤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용의자가 잡힌 다음에 조사에 협조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에서 왔고 공격형 소총인 AK-47을 월마트 안에서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그 용의자가 특정 인종을 겨냥했다 이런 추정은 이미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범행 직전에요. 이 극우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8chan 게시판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글을 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이 글에는 이번 공격이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가 텍사스주를 침략하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들어있었고 이런 침략으로 문화와 인종이 교체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엘파소 총기난사 사건 사망자 가운데 8명이 멕시코 국적자였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종주의뿐 아니라 다시 총기 규제 강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쪽이었는데 이번 사건 후에 총기 규제 강화를 언급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백악관을 떠나면서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앞서 트위터에도 글을 올리고 연방의회 지도부는 물론 전미 총기협회 NRI 측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질환자나 위험한 사람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은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죠. 대선 출마할 예비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강력한 총기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워런 의원이 10일 공개한 방안인데요.
네.
이 방안은 각종 행정 규제와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총기 박람회에서 총을 사는 사람들 신원 조회를 의무화했고요.
예.
불법 총기 거래를 처벌하고 전미 총기협회 부패 문제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또 총기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비는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안주, 남포, 신의주, 수풍, 구성, 오회 비가 그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23도, 낮에는 3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비는 오후에 그치고 구름은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5도, 낮 최고 30도. 개성과 사리원 아침 최저 25도, 낮에는 32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대 아래 있습니다. 장정과 평강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29도. 해산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 원산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29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뺀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윤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로 세분화한다고 밝히고 기존 백색 국가는 가해 1, 이번에 백색 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해 2로 분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해 2로 별도 분류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수준으로 별도 심사를 받는 등 수출 절차 전반을 통제하게 됩니다. 일본 한국 정부 기준 나 지역에는 현재 북한과 중국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20일 동안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부 당국자는 제도 개편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한국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한국 정부 발표 직후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 조치의 구체적 이유와 내용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즉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이 성공적으로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완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오늘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내각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미영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영국의 존슨 정부는 EU와의 합의문 추인 여부에 관계없이 오는 10월 31일 시한 내에 브렉시트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한 영국 새 정부의 이란과 중국에 대한 강경책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NBC를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은 볼튼 보좌관이 영국 측에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공항 중 하나인 홍콩 국제공항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측은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모든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시위대가 공항의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공항에 내리는 도착편도 전면 취소됐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홍콩을 방문하거나 홍콩에서 출국할 예정인 여행객들에게 예약 교통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언제부터 정상화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앞서 홍콩 국제공항에는 검은 옷으로 복장을 통일한 시위대 수천 명이 중앙터미널을 점거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쳤습니다. 공항 근무자들과 주요 항공사 직원들도 파업을 결의하고 시위에 동참하자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측은 가담자들에게 직무 배제와 해고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홍콩 주요 지역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와 캐리람 행정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10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렉기마가 중국 대륙 동부를 강타해 오늘 현재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렉기마는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도 베이징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중앙기상대 발표에 따르면 렉기마가 어제 상둥성으로 상륙한 뒤 165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농경지 17만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 파손되는 등 180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2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산둥성을 포함해 저장과 상하이, 장수, 안휘, 푸젠을 비롯한 6개 성시에서 발생한 누적 이재민 수는 86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주요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정보통신기술감독국은 어제 구글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튜브를 통해 시위를 생중계하면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글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대적인 영향력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러시아 연방의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